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13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편지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될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관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가 뭔지? 아니,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목회자가 아니니까 목회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목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요. 동시에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돼야지 목회자가 뭘 하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내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목회는 교회를 위한 방법론입니다. 목회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방법론이 바로 목회예요. 목회가 교회를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의 목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목회의 중심으로 삼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죠.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회의 중점 사항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목회에 있어서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나 셀처치를 목회의 중심에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자신의 목회의 어떤 비전으로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회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따라 교회 스타일에 따라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어요. 목회의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회의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는 1차적으로 수직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수직적인 측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목회에서 중점적으로 삼아야 될 일이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맞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을 수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이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두 번째 측면은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도 목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목회가 합니다. 이게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동질적인 신앙이 동질적인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목회예요. 이것을 교제 또는 친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즉 신앙인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사랑방이 그 역할을 해요.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바로 목회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질적인 사람이죠. 신앙이 다른 이질적인 불신자와 연결시켜주는 것도 목회의 한 방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이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목회의 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목회의 한 방편이죠. 또한 동시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목회의 한 방편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목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목회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끔씩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요약한 것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사랑방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머물 수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우리 주부 앞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수직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사랑방,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터를 통해서 비전 선언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목회의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수직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수평적인 측면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은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목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동질적인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방직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내용을 각각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리더를 대하는 태도가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회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로 교회 리더들을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 디모데 전서 5장 초반부를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입니다. 그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기본적인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로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지식의 정도를 떠나서, 재산의 정도를 떠나서 모두가 서로에게 존중의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초반부의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교회 내의 과부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배웠고 가진 것이 없는 그 당시 과부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등한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리더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냥 존중이 아니라 배나 더블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교회 리더에 대한 존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벌써.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존경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하면 존경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인 디폴트예요. 교회 리더의 목사나 장로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종 뒷담화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리더에 대한 태도는 존경할 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더욱더 존경할 자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ruling elder인데요. 지금의 평신도 장로를 가리킵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케어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자면, 우리 교회를 확대하자면 방직이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분들, 그러니까 장로나 방직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나 더블로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 대해서, 방직이들에 대해서 대하는 기본 태도는 그냥 존경이 아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되지만 교회 리더에 대해서는 더 더블로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중반부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 영어로는 teaching elder인데요, 지금의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리더보다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왜 더욱더 존경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사실 목사나 장로, 교회 리더가 성도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교회 리더라고 더 존경할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배나 더 존경하고 더욱더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맡은 직분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방직이라는 직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가 싫다면, 만약에 방직이가 싫다면 교회 생활이 기쁠까요? 만약에 목사가 싫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리더를 존경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가 잘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잘해야 되죠. 하지만 목사와 장로도 사람입니다. 참 험이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험이 많아요. 물론 그 흠이 지나치면 오늘 보면 99절 이하에 나오듯이 징계해야 됩니다. 벌해야 돼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더 존경할 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리더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교회 리더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가 18절에 나와요. 이 18절은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티칭 엘더에게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이러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였어요. 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가 곡식을 밟았더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곡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소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곡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가 18절 중반부입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일꾼이 일을 하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 18절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듯이 목사는 목회라는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의 유래는 인용된 말씀이 구약이듯이 구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열두 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필요해요. 땅이 지금의 직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풀타임으로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땅이 없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가 수고한 것의 십일조를 통해서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가 생활하게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원리가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직업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십일조를 통해서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리더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풀타임 목사에게 정당한 사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리더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리더를 대하는 세 번째 태도가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19절 이하는 교회 리더를 선출할 때와 교회 리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핵심 단어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솔하지 않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경솔하지 않게 세워야 돼요. 22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솔하다는 말은 신속하게, 성급하게, 서둘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사람이 직분에 걸맞게 잘 준비되었을 때 그때 세워야 되지 경솔하게 서둘러서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솔하지 않게는 경솔이 송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이 세우면 안 되듯이 이미 직분을 받은 직분자를 경솔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19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교회 리더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에 대한 송사는 잘못을 따지려면 누가 봐도 합법적인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몇몇의 모함이나 나쁜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직분자에 대해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송사를 받은 교회 리더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20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범죄한 자들은, 이 문맥상 교회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 중에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범죄했다면, 잘못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급히 판단하면 안 되지만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적당히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 앞에서 확실하게 꾸짖고 벌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면 23절 말씀은 교회 리더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방직이들이 받아야 될 권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될 분들도 받아야 될 권면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 리더라면, 내가 교회 리더라면, 직분자라면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염된 물로 인해서 질병이 전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살균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는 함부로 아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맡겨진 양이 있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아파서도 안 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만큼 자신의 몸을 잘 살펴서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하라는 권면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리더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태도로 교회 리더들을 대하셨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방직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신앙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방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하지 않아야 하듯이 직분자를 송사할 때도 경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목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목회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적 원리를 잘 따름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신앙생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대하셨습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교회 리더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 리더를 대함으로써 교회 생활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